도로시는 북쪽 마녀의 조언을 따라 구두의 뒤축을 부딪치자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웃집 아저씨 숙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만한 곳은 없네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39년에 개봉한 빅터 플레밍 감독의 판타지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주인공으로 주디 갈런드가 출연했는데요. 캔자스 농장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거센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신비한 나라 오즈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죠. 라이먼 프랭크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영화로 제작한 작품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100대 영화에서 6위에 오른 영화 오즈의 마법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같은 동네에 사는 심술궂은 아줌마 걸치가 자신의 반려견 토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도로시는 토토를 데리고 멀리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집을 나와 도망가던 도로시는 마블 교수와 우연히 만나고 교수는 도로시를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내죠. 회오리 바람을 뚫고 집에 도착했지만 가족들은 간발의 차로 대피소에 들어간 상태였고 도로시는 집에서 혼자 회오리 바람에 휩쓸립니다. 바람에 휩쓸려 집이 통째로 하늘로 올라가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도로시는 오즈라는 신비한 나라에서 사악한 동쪽 마녀를 죽인 영웅이 됩니다. 착한 마녀 글린다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도로시에게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려고 조언하는데요. 도로시는 마법사를 찾아가던 중 길에서 만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와 함께 에메랄드시로 향하죠. 마법사는 도로시 일행의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사악한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라는 조건을 걸고 도로시 일행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물로 마녀를 녹여 죽이고 빗자루를 손에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려던 마법사 때문에 당황한 도로시 일행은 마법사가 사실은 열기구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오즈로 오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허수아비와 나무꾼, 사자가 원하는 것을 선물하고 도로시를 직접 데리고 캔자스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MGM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의 영화 오즈의 마법사 메인 타이틀곡, 주제곡이었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원작자 프랭크 바움은 1900년 동화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출간했습니다. 주인공 소녀 캐릭터의 이름이 처음부터 도로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동화가 완성되던 즈음 바움의 처조카 도로시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고 바움은 슬퍼하는 아내를 위로하려고 캐릭터 이름을 도로시로 바꿨다고 합니다.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는 초판 만부를 찍었는데 한 달 만에 모두 팔렸고요. 이후 오즈의 마법사라는 제목으로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출간되고 있죠. 다음은 1919년 세상을 뜰 때까지 14편의 오즈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됐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됐죠. 영화는 원작 소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오즈의 나라가 실존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영화에서는 꿈으로 처리했죠. 허수아비를 비롯한 3명의 친구가 오즈의 나라에 실존했던 것과 달리 영화에서는 도로시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꿈속에 대입했다고 암시하는데요. 1939년 개봉 당시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돼 보여준 오즈 나라의 다채로운 색상과 화려한 세트에 시각적 충격이었다는 평가가 있죠. 역사가 및 경제학자, 문학가들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는데요. 유명세만큼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해석도 쏟아졌습니다. 미국 공황기에 농촌의 가치를 강조한 영화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도로시는 미국의 전통 가치, 허수아비는 농부, 깡통 나무꾼은 산업 근로자를 상징한다면서 오즈의 마법사는 당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우화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주디 갈런드, 레이 볼저, 벌트라, 버디 앱슨의 The Jitterbug, 1940년대 유행하던 빠른 춤이죠. 지르박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Did you just hear what I just heard? That noise don't come from no ordinary bird. It may be just a cricket or a critter in the trees. It's given me the jitters and the joints around my knees. I think I see a jijik, and he's fuzzy and he's furry. I haven't got a brain, but I think I ought to worry. I haven't got a heart, but I got a palpitation. This Monica the Forest, I don't like the situation. Are you going to stand around and let him fill us full of horror? I'd like to roar him down. But I think I lost my roarer.
It's a who's-us.
It's a who's-us?
It's a what's-us.
It's a what's-us?
Who's that?
Who's that?
Who's that?
Who's that? Who's that hiding in the treetops? It's that rascal, the jitterbug. Should you catch him buzzing round you, keep away from the jitterbug. And the bees and the breeze and the trees have a terrible, horrible buzz. But the bats and the bees and the breeze and the trees couldn't do what the jitterbug does. So be careful of that rascal. Keep away from
the jitterbug. Oh, the jitter. Oh, the bug. Oh, the jitter. In the twitter. In the throne. All the critters got to be dancing on a thousand toes.
Ah, she blows!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1938년 10월에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스팅 때문에 진통을 겪은 뒤였다고 하는데요. 주디 갈런드가 도로시 역을 맡았지만 제작사 내부에서는 당시 아역 스타였던 셜리 템플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냈다고 합니다. 땅통 나무꾼 역을 맡았던 배우가 알루미늄 가루분 분장 때문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요. 감독도 4명이나 참여했는데 그중 가장 오래 작업한 빅터 플레밍 감독의 이름으로 영화가 선보였죠. 빅터 플레밍 감독은 1910년 스턴트맨으로 영화계에 첫발을 들였고요. 정비공이자 전문 레이서였던 그는 주로 자동차 스턴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도 관심이 많아서 많은 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감독 자리에도 뛰어들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감독 인생에 있어 가장 성공한 두 작품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죠. 그런데 두 작품 모두 제작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플레밍이 대신 들어가서 작품들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판타지 동화의 캐릭터는 대부분 기발하고 독특하지만 오즈의 마법사의 등장인물이 인기를 끈 이유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얻은 생동감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레이 볼저, 잭 헤일리, 버트 라은은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지만 팬들은 이들을 진짜 얼굴보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 깡통 나무꾼, 사자로 분장한 모습으로 기억했다고 하죠. 당시 16살이었던 주디 갈런드도 이 영화를 통해 명성을 얻었는데요. 주디 갈런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출연 당시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미모와 직접 사운드 트랙을 부를 정도로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통해 아역상을 받았고요. 이후 영화와 뮤지컬, 앨범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디 갈런드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치킨 배우 중 한 사람인 칼 슬로버는 제작 당시에는 이 영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성 후 3년이 지나서야 보게 됐는데 그때야 굉장한 작품을 했다는 걸 느꼈다고 하죠.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MGM 스튜디오 오케스트라와 허버트 스토타트의 사이클론, 강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인도양의 열대성 폭풍이죠. 이 곡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버디 앱슨의 If I Only Had a Heart, 내게 심장이 있다면 함께 듣고 오시죠.
I'd be friends with the sparrows and the boy that shoots the arrows if I only had a heart. Picture me, a balcony, above a voice sings low.
Wherefore art thou, Romeo?
I hear a bee. How sweet just to register emotion. Jealousy, devotion, and really feel the part. I would stay young and chipper, and I'd lock it with a zipper if I only had a heart.
영화 오즈의 마법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즈의 마법사의 배경이 되는 캔자스주는 어떤 곳일까요? 강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발생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시골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광활한 초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농업과 목축업이 활발한 곳인데요. 어디나 흔한 게 옥수수밭 콩밭이고요. 소나 돼지 등을 기르는 목장이죠. 캔자스주에서는 특히 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 전역에서 생산되는 밀의 5분의 1이 캔자스산입니다. 그래서 캔자스는 전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캔자스 하면 생각나는 도시 캔자스 시티가 있는데요. 캔자스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재미있는 점이 많습니다. 지도상에서 미국 동부와 서부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요. 동쪽으로 절반은 미주리주에 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부의 캔자스주에 속합니다. 대자연이 어우러져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캔자스 시티에 사는 시민들은 도시 분위기에 걸맞게 성품이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하네요.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주디 갈란드와 레이 볼저의 If I Only Had a Brain, 내게 뇌가 있다면 함께 듣고 옵니다.
I could while away the hours, conferring with the flowers, consulting with the rain. In my head I'd be scratching while my thoughts were busy hatching if I only had a brain. I'd unravel every riddle for any individual in trouble or in pain.
With the thoughts you'd be thinking, you could be another Lincoln if you only had a brain.
Oh, I tell you why the ocean's near the shore.
I could think of things I never thought before, and then I'd sit and think some more.
I would not be just a nothing, my head all full of stuffing, my heart all full of pain.
I would dance and be merry, life would be a ding-a-dairy if I only had a brain.
오즈의 마법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예상보다 지나치게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탓에 개봉 당시 MGM의 기대만큼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TV가 등장한 1950년대 이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TV에서 방영되는 단골 영화로 자리 잡고 재개봉을 거듭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고 하죠. 그로 인해 MGM은 속편도 계획했는데요. 주연 배우 주디 갈런드는 이미 유명한 스타가 돼 있었고 서쪽 마녀 역할의 마거릿 해밀턴이 다시 악역을 맡고 싶어하지 않았고요. 1편 제작 당시에 과도한 제작비 문제가 반복될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194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허버트 스토타트가 음악상을 수상했고요. 해롤드 알렌이 오버 더 레인보우로 주제가상을 받았죠. 주디 갈런드가 캔자스의 농가를 배경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작곡가 해롤드 알렌은 LA의 선셋대로에서 운전 중에 곡을 구상했고요. 하지만 작사가 하버그는 쉽게 노랫말을 붙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앨런이 곡의 템포를 높이고 군더더기를 걷어내자 비로소 가사가 쓰여졌고요. 그러나 시사회에서 영화사 MGM의 간부들이 템포가 느리다면서 삭제를 요구했지만 빅터 플레밍 감독의 고집으로 간신히 살아남아 아카데미 영화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주디 갈런드의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넘어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대를 앞서간 영화다.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그 장면 정말 놀라웠다. 시대의 명작이다.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수 없고 오히려 감탄하면서 봤다. 배경이나 특수효과, 연출, 분장 등 모든 부분이 최고였다. 등장인물 모두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 뮤지컬 영화의 바이블이다. 레인보우가 여기에서 나온 노래였다니 원본이 최고다. 동심이 살아있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 데일리 뉴스 평론가는 주디 갈런드는 도로시로 완벽하게 캐스팅됐다. 그녀는 아역 배우로 훌륭했고 가수로서도 그녀의 노래는 영화의 음악의 안성맞춤으로 특색 있게 잘 보여줬다라고 평했고요. 캘리포니아 일간신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평론가는 미국 최고의 판타지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버트 라. 레이 볼저, 잭 헤일리, 주디 갈런드의 If I Were King of the Forest, 내가 숲의 왕이라면 함께 듣고 오시죠.
If I were king of the forest, not queen, not duke, not prince, my regal robes of the forest would be satin and not a cotton and not chintz. I'd command each thing, be it fish or fowl, with a woof and a woof and a royal growl. As I'd click my heel, all the trees would kneel and the mountains bow and the bulls kowtow. And the sparrow would take wing. Fie, were a king. Each rabbit would show respect to me. The chipmunks genuflect to me. Though my tail would lash, I would show compassion for every underling. Fie, were king, just king.
Each rabbit would show respect to him, the chipmunks genuflect to him,
and his wife would be queen of the May.
I'll be monarch, none all nicer way.
Thank you.
I shall obey.
Knock. Am I
obey?
영화 오즈의 마법사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정신을 잃은 도로시가 깨어난 곳은 더 이상 캔자스가 아니었죠. 도로시는 토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캔자스에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마법사가 양철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양철 친구, 자넨 심장을 원하지? 기억하게. 감성적인 친구여. 심장은 자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단 얼마나 자네가 사랑받느냐가 중요하다네. 영화 오즈의 마법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즈의 마법사는 특별한 미학적 효과를 위해서 색채 필름과 흑백 필름을 섞어서 사용했는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부분인 캔자스의 현실 세계는 흑백으로, 오즈라는 비현실 세계는 색채로 대조한 겁니다. 영화의 초반부 캔자스의 삭막한 풍경은 흑백으로 보여지다가 도로시가 꿈속에서 오즈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순간 영화는 갑자기 흑백에서 색채 필름으로 전환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로시와 토토를 오즈로 보낸 토네이도 장면, 많은 사람이 명장면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 장면은 지금도 굉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당대 최고의 특수효과 전문가였던 아놀드 길레스피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The Munchkins의 Munchkin Land Musical Sequence, Munchkin Land 뮤지컬 장면 함께 듣고 옵니다.
Rehearsal back for Mr. Connelly.
All right now, you can all come out.
Come out, come out, wherever you are, and meet the young lady who fell from a star. She fell from the sky, she fell very far, and Kansas, she says, is the name of the star. Kansas, she says, is the name of the star. She brings you good news, or haven't you heard? As she fell out of Kansas, this miracle occurred. It really was no miracle. What happened was just this. The wind began to switch, the house to pitch, and suddenly the hinges started to unhitch. Just then, the witch, to satisfy an itch, went flying on a broomstick, thumbing for a hitch. And oh, what happened then was rich. The house began to pitch, the kitchen took a slitch, and landed on the wicked witch in the middle of a ditch, which was not a healthy situation for the wicked witch. The house began to pitch, the kitchen took a slitch, it landed on the wicked witch in the middle of a ditch, which was not a healthy situation for the wicked witch, who began to twitch and was reduced to just a stitch of what was once the wicked witch. We thank you very sweetly for doing it so neatly. You killed her so completely that we thank you very sweetly. Let the joyous news be spread. The wicked old witch at last is dead. Ding dong, the witch is dead.
Witch, oh witch.
Wicked witch.
Ding dong, the wicked witch is dead. Wake up, sleepy head.
Rub your eyes, get out of bed.
Wake up, the wicked witch is dead.
She's gone where the goblins go.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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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ho.
Let's open up and sing.
And ring the bells out.
Ding dong, the merry old.
Sing it high.
Sing it low.
Let them know the wicked witch is dead.
As mayor of the Munchkin City, in the county of the land of Oz, I welcome you most regally, but we've got to verify it legally to say if she's
morally.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긴 여행을 떠나왔지만 역시 집만한 곳은 없다는 메시지를 남긴 영화 오즈의 마법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먼치킨들이 동쪽 마녀가 죽었다며 신나서 부르는 노래 띵동 The Witch is Dead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가수 클라우스 슐츠는 이것은 잠들지 않고 꾸는 꿈이다 라고 말하고 미국 야구선수 존 윌슨은 이것은 세계 공통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것을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들지 않아도 꿈을 꾸는 듯 사랑을 가져다주는 세계의 공통어, 바로 음악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에 비유한 곡 음악 음악 음악이라는 제목의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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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브루어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1960년을 물들인 발라드와 포크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켄터키주 출신 돈 에벌리와 필 에벌리 형제로 결성된 포크 음악 그룹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음악인이었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10살이 되기 전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가족과 함께 출연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50년대 중반쯤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앨범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카덴스 레코드사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카덴스와 손을 잡고 1957년에 발표한 잘가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Bye Bye Love는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히트곡 행진의 서막을 열었고 또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연이어 흥행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960년에는 캐시의 광대라는 제목의 캐시즈 클라운이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저기 캐시의 광대가 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가사에 캐시즈 클라운은요. 캐시란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에 관한 곡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다듬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 그 남자를 주변에서는 캐시의 광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캐시가 그 남자를 얼마나 함부로 막 대하는지를 모두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캐시의 광대라고 부른 건데요. 에벌리 브라더스가 직접 만들고 제작한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도 800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울 만큼 에벌리 브라더스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 형인 돈 에벌리가 고등학교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벌리 브라더스를 대표하는 곡으로 남아있는 캐시즈 클라운은 이후 그룹 비틀즈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은요. 제발 제발 나를 이라는 제목의 Please Please Me가 바로 그 영향을 직접 받은 곡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1960년 워너브라더스 제작사와는 100만 달러의 10년 계약이라는 당대 팝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기도 했던 유명 가수 에벌리 브라더스의 캐시스 클라운이었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들어볼 다음 1960년 히트곡은요. 147cm라는 서양인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키로 거대한 음악 세계를 평정했던 브렌달리의 미안해요라는 제목의 I'm Sorry라는 곡인데요. 힘있는 목소리에 애절한 창법이 더해지면서 노래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I'm Sorry.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I'm sorry, so sorry that I was such a fool. I didn't know love could be so crue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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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부디 내 용서를 받아주세요." 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사의 I'm sorry, 브렌다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애절한 발라드풍의 노래에 적합한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평가받고 있는 브렌다리는 이 곡이 유행했던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25개가 넘는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60년대 초 가장 유명한 여성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폭발적인 목소리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TV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금 들으신 I Am Sorry 이 노래 역시 10대였던 15살 때 발표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슈퍼히트를 기록했고요. 영국 팝 차트에서도 12위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곡이었어요. 브렌달리의 I Am Sorry까지 함께했고요. 끝으로 1960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연주곡이에요. 퍼시 페이스 악단의 A Summer Place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1960년 히트곡들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민권운동가이며 작가이고 강력한 웅변가에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1800년대 미국의 가장 저명한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날 때 그의 정식 이름은 프레드릭 어거스터스 워싱턴 베일리였습니다. 1818년 메릴랜드주 터카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와 그의 어머니 해리에트 베일리는 에드워드 로이드 대령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대농장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주인은 아론 안토니라는 백인 대위였습니다.
프레드릭은 아버지가 백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토니 대위가 바로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레드릭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해리엇 베일리가 다른 농장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두어 차례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프레드릭이 7살 때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레드릭은 그 후 할아버지 아이잭 베일리와 할머니 베츠 베일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프레드릭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지역의 다른 노예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프레드릭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소유, 즉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적어도 어릴 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프레드릭은 8살 때 메릴랜드주 발티모시에 있는 휴 올드라는 사람에게 가사일을 돌보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쓴 글에서 프레드릭은 자신의 일생 중 그날의 이별이 가장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그런 경험 때문에 프레드릭은 세상의 악과 탄압적 노예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고 수뢰했습니다.
다행히도 새 주인 휴 올드의 부인 소피아는 프레드릭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대했고 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글 가르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어 있었고 메릴랜드 주에서도 노예 교육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노예가 글을 읽을 줄 알면 반란을 일으키고 달아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피아는 글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볼티모어에서 만난 백인 소년들로부터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계속 글을 배웠습니다. 백인 소년들은 프레드릭에게 너도 인간이야,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월드는 프레드릭을 에드워드 코베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베이는 걸핏하면 프레드릭을 구타했습니다. 소문난 폭군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프레드릭은 1836년 탈출을 시도했으나 체포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인 휴와 소피아 올드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프레드릭은 그 무렵 애나 머레이라는 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애나는 5살 연상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레이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돈을 모아 프레드릭에게 주면서 기차를 타고 뉴욕시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레드릭은 그렇게 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뉴욕에 도착한 감회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자유로운 삶은 1838년 9월 3일 시작됐다. 다음 날인 4일 아침 나는 대도시 뉴욕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자유인이었다. 어렸을 적의 꿈, 성인으로서의 희망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옛 주인에게 나를 얽어맸던 줄은 끊어졌다. 이제 누구도 나를 노예라고 부를 권한도 나를 조종할 수도 없다.
프레드릭 베일리는 뉴욕에서 이름을 프레드릭 더글러스로 바꿨습니다.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글러스는 얼마 후 애나 머레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매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더글러스의 노예 폐지 운동은 184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앤타이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라는 노예 반대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노예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더글러스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더글러스는 굵고 강력한 목소리로 비참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더글러스는 이때부터 매사추세츠 노예 반대 운동의 요원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다음부터 더글러스는 야유, 조롱, 모욕, 폭행 등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코 굽힘이 없는 노예 반대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 연설이 있은 후 매사추세츠 노예 반대 단체는 프레드릭에게 북부의 여러 주를 순회하면서 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글라스는 주인들이 노예들을 매일 구타하는 이야기, 굶주리는 이야기 등 잔인하고 억압적인 노예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글라스는 자신이 연설할 때 들려준 참혹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1844년 나온 미국 노예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글라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쓴 그 책은 즉각 베스트셀러가 됐고 3년 동안 9번이나 새로 찍어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와 독일어로도 번역돼 유럽을 비롯한 각지에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그 후에도 자신의 노예 시절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여러 모임에서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 1852년 독립기념일에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에게 독립기념일은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7월 4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나라에 정치적 자유가 탄생한 날입니다. 7월 4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7월 4일이 미국의 노예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흑인들에게는 매일매일 겪는 그 무서운 차별과 벌을 1년 중 어느 날보다 뚜렷하게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미국 말고는 이 시간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이상 충격적이고 피를 흘리는 죄악이 자행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갈등도 전쟁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더글러스는 흑인들에게도 북군에 들어가 노예 해방전에 참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나 북군의 백인들은 그 같은 안을 반대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머리가 좋지 않아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드디어 흑인들도 군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군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글러스는 흑인 병사들도 백인 병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 말에는 동의했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865년 북군이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 링컨 대통령은 암살되고 그해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그 후 워싱턴 DC의 경찰서장을 포함한 여러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2000회가 넘는 연설과 함께 수천 건의 글과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쟁 가운데는 여성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5년 2월 20일 그는 전국 여성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날 오후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워싱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저서 나의 노예 시절과 자유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유색인종의 영예, 사회적, 종교적, 지적인 지위를 위해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모든 인종에게 완전하고 조건 없는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한 중요하고 위대한 과업을 추구하도록 하늘은 나에게 목소리와 펜을 주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